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Numbers chapter 20 verse 1 through 13. 우리 통역하시는 자매 좀 당황했겠는데 미안해요. 공동합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부족함은 뒤로 감추시고 주의 성령으로 온전케 하셔서 주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한 심령들 주님 앞에 간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 새겨서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은혜와 열매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집중하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인도 보호하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예배드리기 전에 꼭 하는 거 있죠? 핸드폰, 셀폰 볼륨 다 줄여주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고 가지 마시고요. 대화하지 마시고 저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우리 통역하는 자매 원여라 자매 저 잘 따라와야 돼요 오늘. 예.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시치미 때다. 무슨 뜻이에요? 시치미 때다.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렇죠? 뭘 하고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요. 이 시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치미. 이게 원래 고려, 우리 고려 때에, 지금부터 한 500년, 700년 전에 고려 때가 있었잖아요. 조선 500년 전에가 고려잖아요. 또 고려 500년, 그 500년 때에 매를 가지고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를 탐을 내가지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냥을 잘하니까 매 한 마리만 잘 훈련시키면 토끼가 생기고 뭐 별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 꼬리에다가 매 이름표를 달아놨답니다. 이게 뭐냐? 시침이에요. 그러니까 매 도둑들이 매를 훔쳐가서는 자기 매인 척 하려고 매의 그 이름표, 꼬리표를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시침이 떼다. 그러니까 내가 훔치지 않은 척. 그래서 시침이 떼다. 이거 잽싸게 떼가지고는 I'm not a thief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 감쪽같다 그러죠. 감쪽같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이죠? 감쪽같다. 그냥 재빠르게 눈에 보이지도 않게 빠르게 하는 거를 감쪽같다 그러죠. 여러분 요새 감 우리 풍년인데 감의 이 제일 맛있는 부분이 감쪽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을 따고는 누가 와서 감의 맛있는 부분을 먼저 먹을까봐 자기가 먼저 떼먹었대요. 이거 얼마나 빨리 떼먹었겠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자기가 얼른 떼먹는 거예요. 감쪽을. 그게 너무 빨리 떼먹는 모습을 보고 이야 감쪽 같다 이렇게 해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제가 어제 공간 공부를 하다 조금 잘못 가르쳐드렸는데 어처구니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처구니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어처구니없다. 무슨 뜻이에요?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 기가 막힌다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네 이러죠. 어처구니는 순수한 의리라 말인데 뭐냐면 맷돌의 손잡이에요. 여러분 맷돌을 돌리려면은 그래서 콩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손잡이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신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돌리나요?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옛날에 그 기와집을 지으면 궁궐에서는 귀신을 쫓는다고 조그만 병사들을 그 기와 맨 끝에 자락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 궁궐에 가시면 그런 거 보셨죠? 조그맣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조각상들을 궁궐 기와 맨 끝에 이렇게 세워놓는데 일반 사람들의 기와집만 짓다가 이 기와장이들이 궁궐에 가서 이 기와집을 짓고는 그 어처구니를 안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어처구니라고 그러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궁궐 짓지를 않다 보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그 말의 기원을 보게 되어지면 재밌는 그런 어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의 입장에서 혹은 중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시침이 떼다, 감쪽 같다, 어처구니 없다. 요새 한국민들이나 혹은 중국민들이 뭐 중국은 빼고 한국분들만 따지고 놓고 보면 일본분들이 요새 하는 특히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어때요? 때로 어때요? 어처구니 없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우리는 위안부 잡아간 길이 없음입니다 이러잖아요. 증거가 없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의 국가기록원에서 그 기록이 나왔어요.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다시 말씀드려 한국말로는 공창이라고 그러죠. 군인들을 즐겁게 육신적으로 즐겁게 해주려고 여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막 군인들에게 뒤밀어 준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죽어 넘어가고 병들고 그랬죠. 감쪽같다. 예, 요새 그 후쿠시마 원전 보세요. 그냥 감쪽같이 막 그냥 이렇게 속여 넘어가려다가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역사 특히 그 일본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 그 역사를 감쪽같이 바꿔놔요. 일본은 조선을 쳐들어간 게 아니라 도와주러 갔습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줄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죠. 세상에 왜 그럴까. 근데 일본 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 혹은 시치미를 떼거나 감쪽 같은 일, 그러니까 다시 말 뭐 다른 말 다 빼고라도 왜 이렇게 시치미 떼는 듯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할까, 그걸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는 우리 저 가까운 제가 볼 수 있는 일본 분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은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근데 본인이 느끼고 배운 일본 분들의 어떤 우경화를 원하는 어떤 보수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한국이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마 중국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을 박근혜 대통령과 몇 번씩 만나고 옛날부터 서로 알고 지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일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돈이 요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한국에다가 주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버리고 중국에 가서 딱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 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죠?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으로,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보수적인 일본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뭐만 해도 오해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중국하고 한국어가 하나 되면 야 우리는 이거 큰일 난다, 거기다 북한까지 딱 해서 세 나라가 합쳐버리면 우린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심지어는 핵무장도 하려고 그러고, 아, 뭐 비싼 무기도 구입하고 개발하고 뭐 이러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일본이 마음을 먹고 삼국시대 때에 신라를 쳐들어왔답니다. 근데 대패하고 돌아갔어요. 이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일본은 언제 어떻게 저 한반도에 있는 저 한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산성을 짓고 막 군대를 강화시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을 우리에게 겨누고 있는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정서가 일본 분들 속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신 뭐냐면, 저들이 칼로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칼로 쳐야 된다 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정서, 본인들도 알기도 하고 모르는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통해 놓고 볼 때 우리 조상들이 일본을 그렇게 대거 침략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본 분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사면이 바다인 섬에서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과 위협을 갖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한답니다, 이 민족의 정서 속에서. 그래서 그런지 저 영국도 섬나라인데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많은 나라를 또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얻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을 오해해서 스스로 긴장하고 한국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싫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미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일본이 과거에 쳐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시치미를 뚝 떼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꾸만 하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되고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되면서 그게 어떤 우리들의 어떤 눈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을 쳐다보는 눈. 일본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 또 일본은 저 한국이 언제 어떻게 저렇게 또 중국과 하나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뭡니까? 경계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가 오늘 설계 주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양 나라를 살펴보세요. 싸워야 되는 나라입니까? 서로 미워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서로 어떠한 나라죠? 일본과 한국은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선교사님들이 목베임을 많이 당한 나라들입니다. 일본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죽였고요, 구한 말 때 조선 말기에 우리 조상들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목베어 죽인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 빚진 나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두 나라의 하나님 앞에 책임이요 의무인 줄을 믿습니다. 서로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서로 깎아내릴 시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일본에 하는 일 하나하나를 나쁘게 보고 뭐 심지어는 뭐 스포츠에서 이기고 지는 것 갖고도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지요. 별것 아닌 일에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을 향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필요 없는 그러한 갈등을 조장해내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쓸모없는 그러한 일들이다.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라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 조금 더 전하기 전에 여러분 일본인 분들이 뭐 앞으로도 혹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너무 감정적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본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손으로는 일본 교회 분들을 후원하면서 한 손으로는 일본이 잘못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일본을 위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길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를 향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굉장한 불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가 상당히 화가 나서 아주 그냥 분을 품고 그냥 막 그냥 혈기를 부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시기는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을 함께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면면을 본 거예요. 물론 자기의 동족이지만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따라가는 어떤 팔로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서로 역할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세월을 같이 지내면서 서로를 향한 아주 지독한 선입관이 저들에게는 생겼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40년 동안 서로를 향한 어떤 좋지 못한 마음, 좋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쩌면 더 커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더 피해의식이 크고 더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만, 수백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모세가 입은 피해의식이 더 크지 않겠느냐, 어떤 상처가 더 많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어떤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자기에게 이게 툭하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한참 나에 비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런 말하는 가운데 어떤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물을 달라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치도 않으면서 조금만 먹어 없으면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성을 명하여 물을 나오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게 뭡니까? 껄렁껄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내줘?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못 돼 먹은 사람들아, 그래 물 좀 줘?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물을 주랴? 이렇게 된 거죠. 이 패역한 그러니까 꼭 상감마마가 점잖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이요, 욕입니다. 욕이에요. 예, 좀 강하게 말할까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못 때쳐먹은 사람들아, 그래 물 좀 줘?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진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만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기 속에 쌓여있는 울분이 이날 이렇게 터져진 거죠. 근데 말씀을 출애굽기나 이 민수기나 이런 걸 쭉 읽어보면요, 모세가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면 한번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그 핍박으로부터 구원해내려고 모세를 들여보내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서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저주하며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굳이 여러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31절에 보면 그 전에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황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애굽 황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저주하여 모세와 그 형 아론에게 아주 막 욕을 해대는,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할 거다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야 하나님의 저주나 받아라 이런 욕을 먹었으니 자기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러 왔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좀 어렵더라도 참고 따라와 주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어 이름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따라오고 인내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기를 내가 바란다, 저주나 받아라 이런 욕을 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이적을 모세를 통해 베풀어 주시지만 저들은 요지부동이에요. 모세를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금방 원망하고 시비를 겁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죠. 홍해바다가 갈라져 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병사가 뒤에 쫓아와서 저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탈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잠깐은 그 바다를 건너와서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을 내신 하나님과 그의 도구로 쓰인 모세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사흘이 못 가서 마실 물이 없자 또 불평을 합니다.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때서 헤헤헤 웃습니다. 오아시스로 인도하니까 물을 먹으면서 아이 모세 고맙다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배가 고프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또 저들을 굶지 않고 배불려 주십니다. 뭐 이러한 일들이 4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뭐가 없네.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와가지고 우리를 생고생을 시키는 거냐 말이지. 뭐만 조금만 없으면 와서 막 삿대질하고 덤벼들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러기를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을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한 40년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툭하면 원망과 시비를 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마음이 쌓일까요? 나쁜 마음이 쌓일까요? 아마도 나쁜 마음이 많이 쌓일 거예요.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때로는 저들이 하나님께 벌받고 징계받고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저들을 구원해내기도 하고요. 정말 온몸이 부서져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어떤 이민족들로부터 저들을 지켜주게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는 생명을 다해서 저들을 돕고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는데 이들이 이제 아주 만성적으로 모세는 그러련. 그러니까 아예 어린애처럼 뭐가 조금만 없으면 불평합니다. 불평하면 모세가 얼른 갖다 바치거든요. 자기들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점점점 피해의식에 쌓이고 정말 미흡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미 여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만 가라고 그랬는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했죠? 바위에다 두 번이나 내리쳤다라고 돼 있어요. 11절에 가서 보시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예, 명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쳐서 하지 않고 그 너희가 명하여 그 물이 나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지팡이를 치라고 안 하셨죠. 근데 모세가 지금 1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패역한 너희야, 우리가 너희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랴, 이미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빵! 빵!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세가 화내니까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누구에게 지금 반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모세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모세가 화를 내면, 이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그런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 4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멍들어버린 이 마음,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랑하지만 미움도 함께 자라오는 가운데에 이런 사건 속에서 사랑보다는 미움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말에 하나라도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필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단속하신 것이에요. 나의 말에 하나라도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너는 이 땅에 못 들어가.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본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12절 마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40년을 그 고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를 낳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우리는 빠르게 생각을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게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모세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살펴. 왜 모세가 잘 하다가 엉뚱하게도 어처구니 없이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몇 번 앞에서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따라해 보십니다. 나의 판단을 버리라. 뭐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눈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능력을 행하고 최초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리더자요, 저들의 영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손을 들어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지질 않나,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온갖 자연 만물이 그냥 개구리 떼가 덮치고 뭐 이 떼가 덮치고 강이 피로 변하고 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무쳐서 사는 거예요. 시골의 촌부로 작은 어떤 그 시골 마을의 한 양치기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던 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들어 기도만 하면 자연의 놀라운 법칙이 심지어는 깨지면서까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다니요.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다니요. 여러분 사막 한 가운데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니 먹을 게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지니 손을 들고 기도하면 가난 군대가 왔다가도 나무 막대기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에서 도망을 가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휴 저것들 어휴 저 하는 말마다 어휴 저 하는 행동마다 어쩜 그렇게 못났냐 어쩜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냐 어쩜 이렇게 시치미를 떼냐 이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이것은 모세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물을 달라고 이 생떼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물을 달라하니 뭘 줬어요? 물을 달라하니 뭘 줬어요? 물을 줬어요? 아니면 뭐 딴 걸 줬어요? 물을 줬어요 그냥. 그것도 반성을 명하여서 없는 데서 심지어 솟게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다 큰 아들이 아기 같은 짓을 하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 아기가 엉뚱한 짓을 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물론 승질급한 분은 그래도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에그 왜 그랬어 하고 이렇게 툭툭툭 엉덩이를 쳐줍니다. 한 살도 안 된 아기가 똥오줌 기저귀에 쌌다고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너는 어쩌자고 아직까지 똥오줌을 그렇게 기저귀에 싸냐 이러는 분 봤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 40년씩이나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물론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보여요? 어른으로 보인다, 애로 보인다. 애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달라 하니 뭘 줬어요?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준 거예요. 모세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어른 노릇을 못하니까 화가 나고 비기시는 거예요. 막 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 만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뭐다? 어른이다? 애다? 애인 것이에요. 아직도 도와줄 것이 많고 인도해 줄 것이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보이는 것이에요. 만일에 모세의 눈에 저들이 아이들처럼 보였다면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저가 모든 것을 다해 도와줘야 할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판단했다면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했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혈기를 내면서까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물어나와라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과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신학에 가서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이야기를 하나 또 여러분 끄집어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소위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죠?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상속할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당시로서는 이런 불효막심한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신데 자식이 와서 아버지 내 목 지금 떼주세요. 그거 말하나 말하죠.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은 살아생전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신대요. 어쨌든 그런데 그 부모님 그 아버지는 어떤 일인지 아이 그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한밤중에 도망을 갔어요. 그 재산을 들고.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쓰고는 거렁뱅이가 됐어요. 아무것도 남질 않았어요. 심지어 얼마나 아무것도 남질 않았냐면 돼지 밥을 탐낼 정도로 정말 거지, 상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옛날처럼 아들 대접 안 해주시고 종으로만 삼아주셔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을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를 늘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좀 동굴밭에 나가서 그 아들을 감싸 안아 집으로 데려옵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빼돌려서 도망간 자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보다 자기가 먼저 발견하려고 맨날 마을 저 어귀에 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반가워서도 안아들었지만 누가 돌을 던지지 못하게 막았은 것이에요. 간음하고 도망가는 여인을 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으니 아무도 돌 던지지 마시오. 이런 시그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집안에 들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고기가 맛있어요? 송아지 고기가 맛있어요? 네? 저 어떻게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얘기하대요. 느낌 아니까 이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몇 달 됐는데요. 우리 김하식 집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초청해서 송아지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이야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고기 별로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송아지 고기 맛있더만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저 가면 송아지 고기 해달라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송아지를 잡았어요. 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심지어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반지는요 도장이에요. 그 집을 대표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반지에 붙어있는 도장을 찍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뭐든지 아들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우리나라 말로 풍악이 울리고 뮤직이 나고 뭐 춤을 추고 뭐 소고기를 먹고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밭에서 힘들게 그냥 뼈가 부서져라고 일을 하고 큰아들이 그냥 지쳐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뭐 소 잡고 닭 잡고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자기도 없는데. 장남 마음이 약간 좀 소위 말해 빈정이 상했어요. 나도 모르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나.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못난 동생, 그 못된 동생, 그놈의 자식, 아버지 재산 빼돌려서 도망가서 다 허랑방탕에 써버린 그놈의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니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옷 입히고 반지까지 끼워줬네. 속 뒤집혀 안 뒤집혀요? 뒤집혀 안 뒤집혀요? 그러니까 그냥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나하고 친구 같은 송아지 한 마리 안 놔줘서는 참 못된 놈을 위해서는 이 송아지도 내주고 옷도 입혀주고 반지까지 끼워주니 이게 뭡니까 하고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이게 다 네 거잖니 뭐 이거 좀 쓴 것 같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네 동생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비유대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모든 나라 백성도 역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한 분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그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 큰 아들이 집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큰 아들이 일하고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칫하면 얘도 나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둘째 나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큰아들이 상처받아서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걸 보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고 엘리트 아들이에요. 엘리트 아들. 정말 아버지도 인정하는 아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빼돌려갖고 먼 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썼던 둘째 아들하고 동생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의 눈에는, 다시 말씀드려 이 큰아들의 눈에는 이 동생이 얼마나 못나 보였을까요? 자기가 엘리트인 만큼, 자기가 착한 만큼, 자기가 성실한 만큼, 한 번도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만큼 자기의 동생은 그만큼 뭐가 될까요? 못나 보이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잡고 닥잡고 뭐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 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동생이 없으니까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이제는? 내 건데 내 수 잡아주고 내 답 잡아주는 거네 지금 보니까. 아유 아까 봐라.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소도 안 아깝고 옷도 안 아깝고 반지도 안 아깝고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뭐 집을 나갔든 허랑방탕에 썼든 뭐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지가 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네? 형의 입장은 뭐예요? 내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간이 녹아지는 마음으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며 혹시라도 동네 옥에 들어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발견돼서 돌에 맞아 죽을까봐 시간만 나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아들 아들,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면 안 되는데, 아들 아들 아들. 딸이었다면 또 딸에게도 그랬겠죠. 그런데 형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가 똑똑한 만큼, 자기가 엘리트인 만큼, 아버지 속을 안 썩인 만큼 자기는 동생에 비해서 너무나 훌륭한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동생을 볼 때는 남들보다 더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못난 놈, 나쁜 놈,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그 잔치를 아버지는 기뻐하였으나 그 큰아들은 기뻐하기는커녕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집 안에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눈으로 그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존재로 보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공부했던 말씀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모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래서 천국 가려면, 신앙적인 성공, 신앙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구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존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뭐하고? 이게 뭐예요? 너의 눈을, 너의 판단을 부인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판단을 부인해라. 네가 상처받았고 네가 여러 가지 멸시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큰아들아, 네가 동생을 볼 때 너는 너무나 똑똑해서 그 네 동생이 너무 못나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눈으로 보지 말아라. 네가 똑똑하다고, 네가 소관세기는 엘리트 아들이라고 네 동생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라. 모세야, 네가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권능의 사람이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신앙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거나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저는 놓고 볼 때 존경을 표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세요. 너무나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나이 들으셔서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 걸어가실 때 무릎을 못 굽혀서 이렇게 펭귄처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멀리 계신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나이 들어 관절 하나하나가 다 망가지고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사셨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봐도 한 교회를 40년 가까이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 한 자리를 수십 년 동안 지켰다는 것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를 드리고 새벽예배를 드리고 구역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여러분의 믿음에 저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칭찬이 길면 뭐 딴 얘기 하려고 이러겠죠? 여기 청년들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전하고 아름답게 누구보다 사는 거 내가 아주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지 계급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높이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은혜 받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깔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못난 아들아,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웃을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딸에서 그래서 딸에게 그래서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딸아 넌 왜 그렇게 사니? 며느리가 그렇게 사니? 시어머니가 그래서도 안 돼요. 장모님이 사회를 향해서 자네 사는 게 왜 그런가? 나 젊을 때는 안 그랬네. 연세 지극한 집사님이 젊은 집사를 볼 때 왜 그 모양이야? 나 자네만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서 난 날랐어. 나이 60? 아유, 새파랗게 젊구만. 그래요, 요새 60은 젊어요. 누가 요새 환갑잔치 합니까? 그죠? 예. 돈이 많은 분이 돈이 없는 분에게 그렇게 하니까 돈을 못 벌지. 건강한 분이 연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사니까 아픈 거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에게 어린 게 뭘 알아? 기운이 센 사람이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아이고 바람이 불으면 날아가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모세라고 해도 엘리트 아들이라고 해도 인생을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부끄럽지 않게 오히려 남들보다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 자기를 절대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왔는데 다른 게 너무 많아. 내 눈에 우리 교회가 좀 못나 보이더라고요. 이 교회는 이것도 안 하냐? 저것도 안 하냐? 뭐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탁 꿇으시는데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피 흘림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가장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숲속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대도시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 비하면 시골 교회입니다. 솔직히. 물론 본당도 멋있고 다 여러분 멋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때문에 조금 못한 환경에 왔을 때에 외모냥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지. 좀 추우세요? 아, 예. 참 환절기 때 어려워요. 예, 어떤 분은 부채질을 하시고 어떤 분은 춥다 그러고. 예, 겉옷을 다음부터는 갖고 오셔요. 예, 고맙습니다. 아예 끄세요. 빨라. 어디 갔어요? 우리 사모가요,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사모를 봤거든요. 그때부터 연애했다는 게 아니고, 교회 마당에서 덤블이 굴고 다녀, 웬 아가씨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빠르고. 예. 여러분, 따라 해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따라 하세요. 다. 옳지. 옳지는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높게도 하시고 때로는 낮게도 하시고. 사도바리 그러잖아요. 자기가 일체 사는 비결을 배웠는데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아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것은 천이 쓸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그릇들이 불평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성경 신약의 3분의 2를 저술하시고 조직신학자로는 최초의 조직신학자예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 전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고 체포하는 자였어요. 살기가 등등했다고 돼 있어요. 사람 보면 죽일 것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눈은 쫙 째져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물러나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를 손가락하며 욕했습니다. 이런 살인마, 이런 괴물 같은 존재.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나는 몬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정도로 살기가 등등한 예수 믿는 자를 괴롭혔던 자이지만 그도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 믿는 자가 다메섹에서 하루아침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옆에 스데반도 보내시고 참 간접 직간접적으로 예수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그런 모든 물밑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경험했다고 함부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그게 자녀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허물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과 용서와 덕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지요. 죄가 없지만 지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적 문둥이 자식 같은 사람, 저 왼수 꼴배기 쓴 사람, 주는 것 없이 심지어 미운 사람, 40년을 겪어봤는데 당신 안 되겠어. 오늘 나 좀 봐. 너랑 나랑 오늘 뭐 하자? 예? 오늘 너랑 나랑 뭐 하자? 글쎄, 누가 지혜롭네. 살자, 그래야지. 그 우리나라 말만 있대요. 너랑 나랑 오늘 죽자. 우리나라 말에만 있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을 때는 모욕과 멸시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짓게 되었을 때 모두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심지어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못나 보이는 사람 끌어안는 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도 안 되면 불쌍하게 여겨요.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분을 능히 넉넉히 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 판단, 내 눈, 내 감정, 내 본능, 내 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다리를 걸을지 몰라요. 갑자기 뒤통수를 때릴지 몰라요. 하필 은혜 받았는데. 그것도 나이도 어린 사람이, 꼴배기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역원 중에 한 분이 같이 공부를 하다 이런, 아이고 머리야,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참고 사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럴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도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트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 의롭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고 은혜의 인생을 산 우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눈은 다 내려놓고 곧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짊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관용을 주시고 너그럽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했던 것 용서하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사랑의 축복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겠나이다. 우리를 부인할 때 천국은 크게 보이고 십자가를 넉넉히 지는 은혜와 믿음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판단과 눈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판단, 주님의 눈,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